예, 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성도가 되자.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성도가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2024년 마지막 주간이고 또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주간 우리 묵상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까지 이제 전체를 보는 눈을 살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나갈 때 단지 이제 발생하는 사건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어떤 현상들에만 눈을 뺏겨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신비한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도 체험할 거냐, 뭐 어떤 것이 바른 현상이냐, 뭐 이런 거를 어떤 그 이 찾아내는 그런 것만 우리가 자꾸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현상을 주목하고 주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고 또 왜 이런 일을 지금 그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신비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간증들을 그들의 고백을 잘 묵상하면서 분별을 하면 지금 이런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사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준비시키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령의 임재를 가장 먼저 체험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유대인의 전통에 얽매여 살아오던 그 습관과 익숙한 고정관념을 깨어나기 위해 그래서 이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시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욥바에 머물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10장에서는 베드로나 고넬료가 이제 각자 이제 환상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전체를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보여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이제 서로 함께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고넬료는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그와 만난 베드로와 그와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사로 단지 유대인, 뭐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영혼들도 이방인들에게도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시키시죠. 자, 그러면서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만나고,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고 교제한 것, 이걸 가지고 새언약의 성취의 첫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비난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쭉 교회 우리 지체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그 교회 속에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진행을 살폈는데 11장까지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성령을 체험한 모든 이 성도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이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 새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만드셨기에 내가 만든 교회는 이 새언약 공동체는 이런 거야 라고 분명히 그걸 보여주시고 심어주시고 그 틀을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알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계획하시고 이렇게 세우신 분이 그 세우신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란 뭐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런 거라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신비한 일을 행하더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새 언약을 성취해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심어졌고 세워졌고 이루어가는지를 그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역사와 사건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 그 새언약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있는 그 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렇게 새언약을 성취하신 그 성취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왜 시작됐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알아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랜 역사 전에 어떤 몇몇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단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임재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다.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부르심, 사명을 온전히 좀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이전에 생활해왔던 그 종교생활, 전통적인 생활,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이런 식의 그냥 태도에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거의 뭐 혁명에 가까운 일을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 외치고 보이고 해도 아직 그 옛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깨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 전통적인 모습들이 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런 이 사건, 이 기적적인 사건, 하나님의 이런 혁명적인 사건, 정말 새로운 창조와 버금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그동안 저들이 살아왔던 전통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 온 세계 열방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온전한 뜻을 알았다면 앞으로 이제 열방을 향한 선교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교회의 하나됨과 그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역할을 규명하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규명했어야 됐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11장 18절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 일을 쫙 얘기하니까 그걸 듣고 그들은 잠잠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류했다고 막 비난하다가 그게 없으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백을 했죠.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굳게 믿어왔던 어떤 중요한 가치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면 이 충격받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새언약 공동체,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걸 살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확실한 어떤 결론 없이 아 그랬구나 하는 걸로 그냥 마무리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역사를 우리가 살펴가겠지만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 시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교제하고 식사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어떤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 지체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들 안디옥 그 이 지체들과 교제하며 식사를 하다가 거기를 황급히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외식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바람에 함께 있던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유대 사람들도 이렇게 휩쓸렸고 거기에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배 사도인 바울에게 바로 이 일 때문에 크게 혼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막 굉장히 참 한다고 해도 그동안 살아왔던 전통적인 습관 가운데 있었던 이 태도들 그것이 분명 잘못된 거라는 걸 알긴 아는데 깨달았는데도 그게 쉽게 깨어나오지 못하는 게 사람들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체험의 끝이 아니라 뭔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냐 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건 시작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흔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 증거로 오늘날 많은 교회 속에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을 단지 그냥 감격, 감정, 체험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뭐 진정한 성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기보다 뭔가 느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치우쳐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눈에 보이는 표적, 기사를 체험하려고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그 전도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증인된 정체성,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집회를 하든 뭐 하든 거기서 울었다, 뭐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런 얘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마치 지금 살피는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체험과 엄청난 체험과 경험은 하지만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증인, 열방의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는 가지 않고 오히려 그런 현장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베드로 같은 이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저 자기들끼리 좋고 편리한 공동체, 성 쌓는 교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신다라는 걸 잊지 말고, 이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두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은혜를 받는 축복이 아니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겪는 모든 성공과 실패의 일들을 통해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그 말씀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바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도들의 사역이 있는 초대교회 초기 역사적 상황을 자세히 보면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복음과 진리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온전하게 정리된 게 없는, 그러니까 아직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초기였기 때문에 사도들조차도,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이 성도들조차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미흡한 것도 있고 또 오해도 많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뭡니까?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미숙함, 심지어 목사격인 사도들의 이런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 속에서도, 이런 실수를 겪어가면서도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점점 바르게 알아가는, 그러니까 바른 성장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주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은 그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그 부르심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갈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목사나 리더, 선배된 성도들의 어떤 완벽함을 보지 못하고 실수를 보고 미흡함을 봐도 뭐 비난보다도 함께 실수하고 함께 미흡하며 해도 계속 우리가 순종의 자리, 이 말씀의 그 부르신 자리에 함께 머물려고 하고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교회와 성도로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 속에서 함께 가까이 부딪히고 깎이면서 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한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그 가정 안에 부모와 또 조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며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가는데 그러면서 서로 깎여서 자라가는 게 바로 그 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이 교회 공동체, 이 영적인 가정에서 벗어나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결핍이 생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에 뭐 가난 성도라고 있죠. 교회 안 나가 이러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전에 뭐 코로나 사태를 볼 때 또는 뭐 자신의 직업상 외 교회당으로 주일날 예배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한 다른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해도 그건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당에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해도,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교회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럼 뭐예요? 이 교회가 전부 자기만 위한, 자기의 종교를 위한, 자기의 어떤 그 기대를 위한 그런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교회 당에 있는데도 미신이 되고 마는 거죠. 이사야서 1장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이런 집회들을 나 더 싫다, 더 이상 싫다, 받기 싫다, 보기 싫다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성경 지식이나 종교적 삶에 대한 정보만을 주고받는 그렇게 만약에 산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 깎이고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 가는 게 그게 진정한 교회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핍박과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어도 성도는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지는 이 사명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교회 속에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사역해 나가면서 리더나 뭐 선배된 성도들의 완벽하지 못한 그런 삶을 보고 미흡함을 봐도 어떻게 돼요?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실수하고 미흡해도 계속 순종의 자리에서 함께 서고자 하는 그전 과정을 통해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 속에서 함께 가까이 하며 부딪히고 깎이는 이 길에서 벗어나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환란과 핍박과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어도 항상 우리가 순종의 길에 서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어차피 미흡한 상태로 왔고 이 미흡함이 점점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져가는 과정, 아직도 깎여져 가고 다듬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로 모여야 되고 함께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 나 홀로는 부족합니다, 귀하고 이렇게 겸손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라갈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미숙함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완악함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교회로 나와 셀로 모여서 함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드러내고 씻음 받고 용서 받고 깎아지고 다듬어져 가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의 삶에서 11장의 이 베드로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직까지 내 생각에 갇혀져 있는 그릇된 신앙 태도는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방법을 몰라서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워하면서도 바른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성장의 과정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런 하나 되는 만남을 싫어하고, 그래서 자꾸 이런 모여야 하는 모임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만 하면서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쪽 홀로 잘 사는 일에 늘 그렇게 집중하고 그런 일에만 익숙해져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스스로 함정에 빠져있는데도 자신이 거기에 빠져있는 것조차 모르는 것과 같은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그 반석 위에서 바른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 힘써 말씀을 따라 하나 되려고 한다면 그런 순종을 통해, 그런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서로 깎여 하나 되어야 되는 이 불편한 관계를 그 회피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가 없고 늘 불편함 속에 살게 되죠. 그러나 불편한 관계를 통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훈련해 간다면 한몸 되어지고 그렇게 서로 든든하게 쌓여져가는 돌담과 같이 이렇게 맞춰져 간다면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실패와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고 온전하게 깨달아 나의 일사람의 습관과 태도를 그 가치들을 좀 벗겨내고 온전한 새 사람다운 가치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십니다. 내 삶의 곳곳이 바로 그런 성장의 장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성장을 위해 서로 깎여져 가기 위해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그 배려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왔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지 않고 마치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안에만 가지고 썩어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의 옛사람의 습관적 가치를 솎아내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새 사람의 가치로 바르게 변화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 신뢰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들로 자라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